아, 목사님께서 설교를 부탁하셨을 때 문자로 하셨어요. 제가 전화를 안 받기 때문에 잘 이름 없는 전화를 안 받아서 잘 아시고 보자마자 이 성경 본문이 떠올랐습니다. 아, 그런 경우는 가라 이런 뜻이겠죠. 더 이상 고민할 것도 없고 한 3주 지났는데 여전히 이 본문이 제 마음속에 남아있었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 본문이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듣기에는 크게 은혜롭진 않지만 오히려 가슴이 아프고 매우 맞닥뜨리고 싶지 않은 본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 시대마다 사랑하는 성경 구절이 있었어요. 종교개혁 시대에는 그 성경 구절을 우리 한국교회가 너무 좋아하는 로마서 성경 구절이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여러분 로마서만 신약의 보석이라고 생각하는데 베드로서도 굉장히 중요한 서신입니다. 아멘을 안 하셔도 사실입니다. 그 제가 어렸을 때는 이렇게 물어보면 성경 구절 외우는 게 뭐예요? 라고 제가 어렸을 때는 1970년대를 뜻하는 것으로 여러분이 먼 시간이죠. 보통 이렇게 물어보면 성경 구절 뭐 배우세요? 그러면 거의 요한복음 3장 16절이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웃으시는 분은 저와 연배가 비슷하시거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을 몰랐던 민족이 국사를 제가 너무 싫어했어요. 너무 성적이 안 나왔어요. 100점을 맞은 적이 죄송합니다. 어쨌든 너무 70점 이하 막 이렇게 한 번도 백성을 정말 자기 자녀처럼 여기는 지도자를 그렇게 만나지 못한 민족이 하나님이 계신데 우리를 사랑하신다 거기에 반응했죠. 그리고 참 이 민족이 살아났습니다. 1970년대에 경제 개발 이렇게 예, 아직도 70년대예요. 고개를 끄덕이실 근데 정말 그때 한창 경제가 개발 이 계획 세우 이렇게 할 때 교회도 함께 예, 성장하고 부흥했습니다. 잘 살아보세가 국가 이념이었을 때 교회도 예수 믿고 복받자 이렇게 같이 춤을 추며 성장했습니다. 그때 이후로 아마 가장 유명하고 널리 알려진 성경 구절은 요한 3서 2절일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기를 소원하노라. 그 구절이었죠. 잘 됐어요. 네, 부흥했습니다. 사실 예수 믿고 꼭 복받지 않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건 불가능한, 거의 불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이 이 시간에 여기 안 나오면 뭘 하시겠어요? 돈을 쓰거나? 뭐 딴 일이 하겠죠. 저희 아버님 평생 신앙생활을 했는데 치매 안 걸리세요. 아직도 성경을 많이 읽으시고 또렷하세요. 예수 믿으면 복받게 돼 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예수 믿고 복받고 그 세상 복을 받고 세상처럼 더러워지고 썩어지고 허무하고 망해가는 일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한복판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예수 믿고 복받고 망하는 것 그것이 서구 교회 역사였고 우리가 지금 따라가고 있는 길입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 전능한 능력을 경험하고 그 계명을 받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 그들의 기도 제목이 우리도 세상과 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세상같이 왕을 주옵소서. 그래서 망했어요. 쫓겨나고. 그게 하나님 백성의 아픈 역사입니다. 어찌 보면은 이런 와중에 은혜, 자유, 복음, 구원 그런 것들을 받고도 남용하는 그 한 가운데 우리가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본문은 베드로전서 2장 16절 한 절이지만 본문은 굉장히 치명적으로 정확하고 마치 제가 이 본문을 처음 봤을 때는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한국교회 심장에 단칼을 꽂는 것 같은 구절이다. 피할 수 없는 구절이고 생각해 보아야 되는 구절이다. 2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유하나 자유하다는 걸 전제합니다. 복음이 우리를 자유케 하고 그 은혜 안에 있고 그 자유를 주었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그 다음이 자유하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문제, 자유를 남용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두 번째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자유의 목적에 관한 일입니다. 근데 아주 흥미로운 것이 있어요. 자유가 굉장히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해요. 정말 자유한가? 우리는 복음으로 자유한가? 자유하세요? 아멘 안 하시잖아요. 자유하세요? 정말 율법 아래에서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하고 오직 은혜 안에 있다 나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해도 또 더러워지고 썩어지고 허무한 세상에 질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인가? 오늘 베드로 전서가 복음에 대해서 또 새로운 측면을 설명해 줍니다. 아주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유하나? 자유하다는 걸 전제해요. 여러분 너희가 자유가 있으나 이렇게 정말 있어요? 저 아직 원룸에 사는데요. 저 아직 싱글이에요. 목사님 30대 중반 저 아직 직장 이거 기도응답 안 받았어요. 제가 자유한가요? 그런가요? 자유하세요? 놀라운 일은 너희가 자유하나 너희에게 자유가 있으나라고 할 때 그 너희 수신자가 18절 다음 절에 나옵니다. 사완들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 시대 집안 노예들입니다. 종들이에요. 로마 시대의 시민권을 가진 자유인들이 아닙니다. 근데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접고 들어가는 거예요. 너희가 자유하나? 이렇게 로마 시민보다 훨씬 더 자유한 자유인이에요. 그 자유를 전제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자체가 복음이고 충격이고 이걸 받아들일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심령에 제 연봉을 아십니까? 제가 안 자유하거든요. 제 자유, 정말 자유한 이 수신, 이 말씀을 내가 받을 수 있냐 그 말이에요. 로마 시대에 노예가 어떤 존재였습니까? 로마의 인구가 1세기 말에 한 120만 정도 됐다면 노예는 한 40만 정도 됐습니다. 3분의 1이에요. 우리나라의 비정규직이 몇 퍼센트인지 모르겠지만 이탈리아 전체에 노예가 전체 인구가 한 600만 정도 됐다면 노예는 한 200만, 역시 한 3분의 1 정도 되었습니다. 어떤 역사가는 그 노예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당시의 노예는 신분적으로 자유인이 아니었다. 시민권이 없었고 합법적으로 결혼을 하거나 합법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도 없었다. 주인들이 그들을 처벌하는데 무슨 법적 규제나 제한도 없었어요. 노예는 재산 목록의 일부였습니다. 신체에 상표를 붙이기도 하고 거세되거나 추행을 당하는 일도 비일비재했습니다. 도대체 그 시대에 복음이 자유케 한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성인 노예들도 모든 어린아이들처럼 취급되었고 그 어떤 존귀나 영예도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노예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노예에게 불의가 가해질 수 있다는 것은 불의가 가해질 수 있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왜냐하면 노예는 재산일 뿐이기 때문이다. 그런 노예들을 두고 너희가 자유하나 이렇게 설명해요. 도대체 노예가 왜 자유합니까? 그런 세상에. 이 말씀이 2장 16절에 나오는데요. 이걸 이해하려면 1장 1절부터 2장 10절까지 읽어야 됩니다. 사실은 2장 9절쯤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요 내 소유된 백성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 거대하고 화려하고 더럽고 우상 숭배가 가득한 적대적인 로마 앞에서, 세상 앞에서 변두리에 비정규직만도 못한 노예들에게 그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복음 때문이죠. 복음을 세상을 대비하여 설명하는 거예요. 단지 율법뿐만이 아니라, 율법만이 아니라 세상을 대하여 이 복음을 선포하고 있다는 게 놀라워요. 1장에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에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을까요? 찾으셨어요? 1장 3절에서 4절 시작.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의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지금 수신자들은 로마에 흩어져 있는 교회들이에요. 대부분이 소장농이거나 굉장히 사회적으로 어려운 사람들. 그 사람들을 설명하는데 너희가 누구냐라고 너희가 받은 구원이 무엇이냐, 너희가 왜 자유하냐라고 설명할 때 그 시조 황제가 등등이 살아있는 로마 앞에서 삼위 하나님을 들고 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많으신 긍휼하심을 따라,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많으신 긍휼하심을 따라, 성부 혼자가 아니에요. 그의 계획을 따라. 어떤 학생을 보면 저는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사랑할 줄도 몰라요. 그럼 제가 묻습니다. 너 예수 믿니? 믿어요. 네 안에 그 많으신 아버지의 긍휼이 있다. 아멘 안 해. 진짜 이쪽 안 해. 그 아들을 보내셨어요. 이 아들이 죽고 부활하셨어요. 우리가 요청하기도 전에, 우리가 아직 선과학을 모를 때 그 아들이 오셔서 죽음을 이기셨어요. 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어요.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이 엄청난 부활사건, 죽음을 깨트린 사망권세, 이 부활하신 사건을 근거로 하여 성령께서 그 어두운 지하 원룸에서 울고 있는 당신을 찾아가 거룩하게 하사 거듭나게 하셨어요. 거듭났다는 게 뭐예요? 부활 생명을 가졌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아멘해야 되는데, 거듭났어요. 부활 생명으로 거듭났다는 것은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을 내가 얻었다는 겁니다. 세상에는 없어요. 연봉을 얼마를 받으면 이걸 얻을까요? 얼마나 큰 대기업에 들어가면 이 부활 생명을 얻을까요? 거듭나셨어요. 거듭나게 하사. 그것뿐이 아니에요. 거듭난 생명, 부활한 생명이 내 안에서 나도 모르게 날마다 바라는 게 있어요. 살아있는 소망이에요. 살아있는 부활 생명으로 바라보는 산 소망이 있는데 그 소망의 대상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나라.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로마 앞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대한민국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로마가 그렇게 화려하고 적대적이고 무서워 보이드냐? 너희가 받은 것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나라다. 장차 갈 나라 정도가 아니라 썩지 않는 나라이기 때문에 내 안에 살아서 내가 바라는 것과 일치해요. 그 썩지 않는 나라에 있는 부활 생명과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 거듭난 생명과 같은 거예요. 죽음을 이긴 나라입니다. 죽음을 이긴 그리스도, 죽음을 이긴 부활 생명으로 거듭난 나, 살아있는 소망, 그 소망의 대상인 썩지 않는 나라. 대한민국도 썩고 로마도 썩고 미국도 썩고 썩어도 우린 썩지 않는 나라를 갖고 있습니다. 썩지 않는 나라를 갖고 있는 분이 30명 정도 되시는데 썩지 않는 나라를 갖고 있어요. 이 세상에 없어져도 이것부터 시작해. 세상에서 내가 뭐가, 하나님 내 기도 제목을 들어주셔서 내가 세상에서 무엇을 얻고 무엇이 될까요? 전에 자유한 겁니다. 언제 자유하실래요? 그 원룸에서 나오면 자유하실래요? 20평 아파트라도 들어가야 자유합니까? 먼저 들어가신 분한테 물어보세요. 자유한가? 이 싱글을 벗어나면 제가 자유한 줄 알겠습니까? 라고 생각하세요. 먼저 벗어나서 결혼하신 선배들을 물어보세요. 자유한가? 언제 자유하실래요? 너희가 자유하나라고 선포한 건 노예들에게 한 겁니다. 아멘. 그게 우리한테도 자유가 되지 않을까요? 왜 썩지 않는 나라입니까? 여러분, 얘기 다 했어요. 왜 썩지 않는 나라입니까? 이 나라가. 고등어를 시장에서, 고등어가 참 나 때문에 시련을 많이 당하는데, 고등어를 시장에 사서 식탁 위에 올려놓고 가만히 놔둬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가만 놔두면 썩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썩습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때라. 영원히 이렇게 아름다우려고 플라스틱을 박아도 다 썩어요. 결국은 다 썩어요. 다 썩습니다. 왜 썩어요? 시간이 가면 반드시 썩어요. 원래 그런 법은 없었습니다. 제가 철학을 공부해서 조금 기생하는데 이상한 질문을 하죠. 철학? 아니. 왜 썩는가? 시간이 지나면 왜 썩는가? 죽음이 지배하기 때문에 그렇죠. 만일 죽음이 지배하지 않는다면 시간이 지나도 썩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죠. 겉사람은 늙어지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그 나라에 가면 우리의 겉사람도 날로 새롭도다. 아멘. 시간이 지날수록 젊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갈 때 비비크림 가져갈 필요 없어요. 그냥 젊어져요. 계속 생명으로 충만해집니다. 제가 하나님 나라 가보진 않았지만, 하늘나라 가보진 않았지만 그 나라에 없는 거가 하나 확실하게 있어요. 뭐가 없어요? 비비크림? 냉장고가 없어요. 안 썩을 겁니다. 더러운, 우리가 받는 나라는 더럽지 않은 나라입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그게 이 세상의 특징이에요. 그게 로마예요. 대한민국에 그게, 여러분 세상은 아름답죠. 예, 인정합니다. 어느 정도 선하, 어느 정도 즐길만 하죠.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을 그렇게 바라지만 오래 살고 싶잖아요. 비타민 먹고 불로초라도 있으면 씹어먹을 판이요. 그래도 여전히 좋은 곳이에요. 그러나 세상의 본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내 친구가 믿지 않는 사람이 내 형제가 내 자녀가 세상이 뭐냐고 물어보거든 그렇게 대답하십시오. 세상은 썩어지고 더럽고 허무한 곳이에요. 70년대 이후로 잘 살아보자 한 다음에 예수 믿고 복받자 한 다음에 세상은 너무 좋은 곳으로 변해 있어요.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것도 세상 안에서 세상을 얻는 방법으로 복음이 왜곡된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고 복받고 더러워지고 썩어지고 허무해지는 목회자가 많죠. 교회도 많고요. 한국교회 신앙을 딱 세 가지로 요약하면 저보고 하람이 이렇게 하겠어요. 오직 은혜, 오직 믿음으로 구원 받는다. 난 예수 믿고 천당가. 그 다음에 이 세상에서 뭐예요? 자유를 남용하는 기회가 생겨요. 두 번째가 뭐냐면 천당을 확실하게 가니까 지금 여기서는 예수 믿고 복받자. 그게 그 열심이에요. 그 다음에 그래서 세상처럼 더러워지고 썩어지고 허무해서 망해가는 길이죠. 예수 믿고 복받고 망하는 길에 서 있어요. 그 가운데 자유를 남용하는 게 가운데 서 있죠. 왜 더러워집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있으면 아침에 하얀 와이셔츠를 입고 이렇게 돌아다니면은 저녁 때 가면 시큼해집니다. 집에 들어가서 손을 씻어야 되죠. 안 씻으면 병이 걸려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런 것 같아요. 죄 때문에 그렇죠. 이 세상은 오염된 곳입니다. 물질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오염된 것이야. 더러움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더러운 것을 피할 방법이 없어요. 인류대학을 나오고 최고 학부를 나오고 최고 관직에 들어가도 그 더러움을 스스로 이길 수 없어요. 하루아침에 떨어질 수 있어요. 더러운 것이 세상의 특징입니다. 세 번째는 뭐죠? 우리가 받은 나라, 쇠하지 않는 나라. 저는 이걸 허무하지 않은 나라라고 표현하는데 이 세상의 특징 중에 하나가 허무한 것입니다. 무엇을 가져도 결국은 허무함을, 하나님 없는 허무함을 이기지 못합니다. 새 차 사면 얼만큼 즐거운 거야? 몇 개월 동안? 아, 알겠어요. 허무하더라도 새 차는 그런 거예요. 허무함을 이기지 못합니다. 근데 우리가 받은 복음의 내용이 이거라는 거예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나라를, 죄와 죽음과 허물을 이긴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이 세상이 얼마나 황당합니까, 여러분. 어머니, 수학여행 잘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나간 딸이 안 들어와요. 세월호가 그거잖아요. 죽음이 지배하는 땅, 죄가 지배하는 땅, 허무가 지배하는 땅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은 복음이 뭐냐? 이 세상이 아닌, 이 세상이 가져다 줄 수 없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아멘. 다 받고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저만 좋은가요? 이 세상에서 내가 뭐가 되든 어느 자리에 있든 이 세상이 다 없어져도 나는 없어지지 않을 나라를 갖고 있는 겁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베드로가 노예들한테 선포한 복음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복을 받는 것이 복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예수가 누구인가? 예수 믿는 사람의 가장 큰 병 중에 하나는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충분히 알지 못하는 거예요. 아, 내 죄를 사해 주셨지. 그뿐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음 주가 승천주일인데 그 이상입니다. 베드로전서가 아니라 에베소서 2장을 한번 펴보겠어요.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5절, 6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2장 4절, 5절, 6절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리사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셨어요. 죽음을 이긴 부활 생명을 주셨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승천하셨어요. 여러분, 이분도 내가 영접하신, 내가 세례를 통해서 연합하신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아멘. 네. 영접하셨죠? 세례 받으셨죠? 연합하셨죠? 그와 함께 죽으셨죠? 불안하세요? 그와 함께 살아나셨어요. 그러니까 부활 생명이 있고 거듭난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하늘에 오르사, 여기 6절에 나옵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 앉히셨다는 말은 이미 일어난 사건을 둡니다. 확정적인 사건입니다. 헬라어로 아우리스트 형태라고 제가 돈 많이 주고 배웠습니다. 믿으세요. 확정적인 사건이에요. 함께 일으키사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여러분 어디 앉아 계세요? 다시 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디 앉아 계세요? 에, 여기가 좆사오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일으키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을 때 그와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어요.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렇게 믿지 않는 얼굴을 하실까요? 이런 복음을 전하면 낯설까요? 예수 믿으면 복 많이 받는다 아멘 하는, 여기는 안 그렇겠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이미 앉아있어요,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예수 믿는 것 하나로 더 이상 올라갈 곳이 없는 곳에 앉아있는 것입니다. 안 좋으세요? 좋습니다, 저는. 여러분도 좋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있어요. 거기보다 더 높은 곳이 있다, 손 들어보세요. 없잖아요. 높은 곳이 없어요. 예수 믿고 고지를 점령하라.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예수 믿은 것이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는 고지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쉬지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는 곳에 그리스도와 함께 그의 은혜로 올라가서 앉아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안 믿겨지는 이유는 그게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요? 이 살벌한 경쟁체제에서 정글 같은 대한민국에서 한 번도 공짜로 그런 은혜가 주어진 적이 없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복음을 그렇게 믿기가 어려워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있습니다. 아멘. 더 이상 올라갈 곳이 없어요. 그거보다 더 높은 곳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내려오는 길밖에 없죠.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내려오는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 예수 믿고요, 이번에 하나님 기도 응답해 주셔서 부장으로 승진했어요. 그게 무슨 간증이에요, 여러분. 교수님 너무 비현실적인데요. 아니요, 지금 복음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있다가 내려오면서 어떤 일을 맡는 거죠. 내려오다가, 내려오지 않는 게 제일 편하죠. 근데 내려오다가 저 밑에까지 그리스도와 함께 빌립보서 2장에 있는 것처럼 종으로 섬기는 자리까지 누가 많이 내려가나, 누가 내려가나, 그게 사실은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누가 예수 믿고 올라가나가 아니라 내려오다가 그저 마지 못해서 그냥 붙잡아서 하라 그러면 대통령도 할 수 없이 하고 막 그저 총장 너무 귀찮잖아 하고 왜 담임 목사를 해요? 피곤하게 그냥 할 수 없이 그냥 한번 하고 더 내려가는 게 좋은 거죠. 더 내려갈수록 좋은 거죠. 여러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이미 앉아있습니다. 이후로 누가 와가지고 이번에 내가 하버드에 무슨 박사과정에 이렇게 합격했어, 혹은 무슨 대기업에 큰 부장이 됐어, 그럼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면 돼요? 난 3년 전에 세례받았는데 그때부터 여태까지 계속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있어, 그렇게 대답하시면 돼요. 뭐가 부러워요? It's over. 끝난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노예들한테 너희는 자유하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자유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겨울 것도 없고. 어떻게 그런 말을 해요? 청년들이여 비전을 가져라! 꿈을 성취하고 고지를 점령하라 예수 믿고. 어떻게 그런 말을 해요? 그게 복음이에요? 왜 올라가요? 내려가야 되면 내려가야 되죠, 여러분. 근데 이런 얘기하는 건 그렇지만 80년대 대학생들이 이 사회를 바꿔보겠다고 대학생들이 공장에 위장 취업을 했어요. 민주화를 이루어보겠다고. 이만한 청년들이 있나요? 예수 믿고 고지를 점령하는 게 꿈인가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아, 너희가 자유하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나라를 받았으나 이 세상을 나그네와 행인같이 지나가며 너희가 처한 자리에서 제사장 나라가 되어라. 왕같은 제사장이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런 자유를 왜곡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누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나아가기까지 그 가운데 있는 영역에서도 우리는 아직 많은 갈등을 하고 방황을 합니다. 다시 베드로 전서 2장 16절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이 중간 지점에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저를 포함해서, 제가 청년은 아니지만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교회들이 여기에 있나요? 아, 나는 예수 믿고 천당 가, 은혜로 구원 받았어. 근데 하나님의 종과 같이 이 세상 속에서, 직장에서 저들로 하여금, 이방인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라.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자유로 악을 가리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떨어뜨리고 짓밟게 하는 그 아픈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서 있어요. 자유로 악을 가리우는 자리에. 아픈 얘기지만 사실이에요. 아닌가요? 왜 저를 안 쳐다보세요? 아닌가요? 직면해야 되죠. 대학교 때 읽은 책 중에 하나가 에리히 프롬이라는 사람이 쓴 책 중에 자유 에로위, 자유로부터의 도피라는 책이 있어요. 다 내용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나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자유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하나는 무엇으로부터의 자유와 무엇을 향한 자유가 있다. 그때 당시 제 생각이 그랬어요. 자유면 자유지. 무슨 목적을 위한 자유가 있냐. 그 자유냐? 자유는 그냥 자유지. 젊은 마음에. 근데 이 나이가 되어서 신앙을 돌아보고 성경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계획을 돌아보고 교회를 돌아볼 때 목적 잃은 자유는 반드시 타락하는구나. 그렇게 깨닫게 되었어요. 무엇으로부터는 자유가 있지만 무엇을 향한 자유, 목적이 없는 자유는 반드시 타락합니다. 아멘 안 하셔도 사실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아, 난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은혜로 구원받았어. 난 자유야. 하고 가만히 서 있으면 이 세상이라는 곳이 그런 중립지대가 아니에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여기가 진공상태가 아닙니다. 이 세상이 어떤 곳이에요? 더럽고 썩어지고 허무한 권세가 지배하는 곳입니다. 여기서 자유, 그냥 자유는 자유지, 무엇으로부터 자유지 라고 가만히 놔두면 저절로 더러워지고 저절로 썩어지고 저절로 허무해져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 오직 은혜로 구원받아 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신앙이 예수 믿고 은혜로 구원받는데 그냥 더러워져요. 썩어지고 허무해져요. 왜요? 세상을 이기는 복음, 이 자유, 이 복음에 미숙하기 때문이죠. 세상은 가만히 있어도 더러워져요. 여러분, 자유라는 건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를 따르며 그것에 익숙해질 때 완전한 자유를 누리게 돼 있어요. 그런 말씀이 없는, 질서가 없는 자유는 없죠. 고속도로를 달릴 때, 차선을 지키며 전력 질주할 때 쾌감을 느끼죠. 역주행을 해보세요. 잠시는 즐거울 거예요. 그 다음은 돌이킬 수 없는 상태가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자유. 여러분, 식욕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식욕이 뭐가 잘못됐어요? 근데 가만히 놔두면 자연스럽게 이상해져요. 왜? 먹고 싶은 거는, 그건 인간의 조건이죠. 근데 왜 새벽 3시에 나는 피자와 족발과 라면을 섞어 먹고 싶은 것인가? 왜 야채만 있는 그렇게 먹으라고 하는 그 돌솥 비빔밥과 순댓국이 있을 때 나는 자연스럽게 왜 순댓국으로 가는가? 여기서 나는 네. 그런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렇게 돼요. 성욕이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인간의 조건입니다. 근데 가만 놔두면 저절로 더러워져요. 저절로 썩어지는 쪽으로 갑니다. 저절로 허무한 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랑하는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거하고 노력하려는 싸움과 연습과 성장이 없이는 너무 사랑해서 상대방을 상처주고 죽여요. 사랑해서. 그게 우리예요. 엄마가 아들, 딸을 너무 사랑해서 망쳐요. 서로 너무 사랑하는 믿음 있는 청년들이 서로 너무 사랑해서 상처주고 죽여요. 자유란 배워야 되는 거죠. 어려운 일입니다, 이게. 예수 믿고 나서 가장 어려운 것이 이 자유를 다루는 겁니다. 이 은혜를 다루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 겁니다. 한두 번 실패하고 한두 번 넘어지고 한두 번 용서받고 이런 실수, 우리의 연약함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자유로 악을 가린다는 것은 그것이 죄가 분명한데도 더 이상 죄라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죄가 아니라 악이 되어서 썩어가고 있는데 다 은혜야 이렇게 덮는 겁니다. 마치 의사가 종양이 있어서 환자의 배를 갈랐는데 암을 보고 그냥 덮는 거나 똑같아. 그런 의사가 있습니까? 이건 패역하는 거죠. 적어도 이런 상태는 벗어야 됩니다. 우리가 연약하지만 죄를 죄라고 인정하고 끊임없이 연습하고 성장하는 자리로 가야 되죠. 자유를 남용하는 자리, 그것도 교리와 신학을 들어서 자유로 악을 덮는, 성경에서 덮는다,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는다 할 때 그 덮는다는 건 다 은혜로 합시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 덮는다는 건 레위기적인 개념입니다. 대속하는 피로 덮는 거예요. 죄를 죄라 하고 대속의 피로 덮어서 회개케 하고 치유하고 회복하여 살려내는 것, 그게 사랑이 허물을 덮는 거죠. 여기서 나와야 되죠. 나와야 되죠. 너무너무 힘든 일이에요. 스스로 역겨울 만큼 고된 훈련이에요. 자유로 악을 덮지 않을 만큼의 정직함과 빛 대신 말씀 앞에 서는 노력 없이, 그리고 실망하지 않고 내가 포기하고 싶은 나 자신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또 연습하고 성장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여기를 지나면 하나님의 종이 되는,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자유의 목적지에 이릅니다. 하나님의 종? 신학생이 되라는 뜻이 아니에요. 목사가 되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 다음을 한번 보세요. 곧바로 사원들이 나옵니다. 요즘 같으면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종이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종이란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야기가 2장 20절 21절에 나옵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또 죄짓고 또 은혜받고 또 죄짓고 은혜받고 좋아요. 그러나 그 이상의 길도 있다는, 그 이상으로 우리의 자유와 은혜를 쓰는 방법도 있다는 것을 배워야 되죠.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이방인들 속에서 내가 좀 손해를 보지만 악행을 행하지도 않고 저들이 행하는 마땅한 선도 행하고, 그리고 내가 마땅한 선을 행했을 때 저들이 욕하고 악으로 갚아도 그리스도의 은혜를 보여줄 수 있는 선한 양심의 길을 가라 이거죠. 이게 제사장입니다. 세상 속의 제사장이에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은혜로우니라 이 말입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3장 9절에 한 번 더 얘기합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주님 나를 이렇게, 내가 이렇게 잘하는데도 나를 괴롭히는 이 부장님을 좀 어떻게 해주세요라고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이를 위하여 내가 너를 불렀나니. 감동이 안 되세요? 이게 제사장입니다. 세상 속에서 제사장이에요. 이 세상에서 예수 믿고 고지를 올라가야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은 가만히 놔둬도 스스로 은사에 맞게 자기가 편한 자리를 향해 가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 나를 꼽아두신 그 자리에 깃발처럼 서서 펄럭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드러내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나라가 있다는 것을 말로만이 아니라 선한 행실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게 어려워요. 제가 여러분 앞에서 설교하는 게 쉽지요. 훨씬 쉬워요. 저 집에서 사는 게 훨씬 어렵습니다. 저희 아파트에서 사는 게. 제 아파트 아래층에 아주 무시무시한 분들이 살거든요. 두 분이 얼마나 개가 강아지를 기르는데요. 강아지가 그게 불독같이 생겼어요. 뭐 종류는 테리어 종류 같은데 생긴 거는 그 주인 아주머니도 또 비슷하게 생기셨어요. 불독같이. 너무 무섭고 막 헝헝거려도 소리는 저분들에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드러나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거예요. 집이 더 조심스러워. 그런 거예요. 회사에 가시면 여러분 제사장 같이 하라. 그렇죠?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믿지 않는 여러분의 사장님이 더 높습니까? 예수 믿는 말단 직원인 여러분이 더 높습니까? 다시 해요. 여러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있는 분들이에요. 불쌍히 여기시고 사장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돈 벌러 가는 게 아니죠. 돈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자리로 부르셨어요. 거기서 제사장 역할을 하는 겁니다. 제가 직장 얘기할 때 자주 얘기하는 게 있어요. 두 리를 지켜라. 거리와 의리, 거리예요. 이중장부를 만들어라. No, 못합니다. 제 신앙 양심을 따라. 술 먹고 방탕하지 못합니다. 거리가 생기겠죠. 그러면 뭐 지방으로 발령이 나겠죠. 근데 그렇게 괴롭히던 부장님이 어려운 일을 당하셨어요. 의리를 지켜야죠. 먼저 쫓아와서 사랑으로 품어주고 막아주고 도와주고. 그럼 부장이 생각하겠죠. 이 사람 뭔가 이걸 버려야 되는지 삼켜야 되는지. 저 인간은 이중장부라고 쓰라고만 안 쓰는데 휴일날 나와서 청소하라 그러면 다른 놈들 다 도망가는데 예수 믿는 이 사람만, 이 청년만 6시까지 남아서 화장실 청소하고 있으면 사장이 불현듯 와서 그걸 보면 이 사람을 쫓아내야 될까요? 받아줘야 될까요? 그냥 놔둬야 될까요? 너무 어렵죠? 헷갈리게 만드는 거죠. 그게 세상의 빛과 소금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게 요셉입니다. 우상에게 절하라! 안 합니다. 근데 나라를 맡길 사람, 이 곡간을 맡길 사람은 요셉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입니다. 죄인들의 친구인데 죄가 없으세요. 죄가 없어서 교회만 있는 게 아니라 세상 한복판에 죄인들과 어울리는데 죄가 없어요. 죄인들의 죄 없는 친구, 그분이 우리의 제사장입니다. 그분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늘나라로 가고 있는 중이에요. 여러분, 세상을 이긴 복음을 받고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이겼으나 세상에 져버린 교회가 되지 마십시오. 세상을 이긴 복음으로 얼마든지 자유하고 그 자유 안에서 경건을 연습하고 성장하며 정말로 우리 때문에 이방인들이 우리를 보고 우리의 선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는 주기도문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 저와 여러분 때문에 이루어지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옵소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살아있는 교회, 세상을 이기는 교회가 되기시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언제 내가 자유를 누립니까? 복음 안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복음을 알게 하시고 이 복음이 내 심령과 생각을 터뜨려서 이 광활한 자유를 마음껏 누리게 하시고 세상으로부터 자유하고 세상을 나그네와 행인같이 지나가며 여기서 자유를 연습하고 자유를 다루고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주께서 보내신 곳에서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여 아버지의 이름이 이 땅에서 영광을 얻게 하는 교회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다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